사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청년부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권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본인을 좀 축복하면서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한번 I'm valuable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도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You are valuable 이렇게 한번 존귀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교통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잠깐 일을 했습니다. 교통 정보하고 그리고 뉴스를 가끔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내에 CCTV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90개, 100개 정도 되는 CCTV를 이렇게 번호를 눌러가서 어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기억이 있는데, 금요일 오후 나들이 차량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빠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아마 2002년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서울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셨으면 혹시 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누군지 모르셨겠죠. 아나운서가 하는 일이 대충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뉴스나 그리고 교통 상황을 거짓말로 얘기하면 그 청취자들이 낭패를 보게 되겠죠. 바르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저의 꿈이었던 아나운서 일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직업을 거쳐서 지금은 여기 하나님의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바뀌었지만 저의 미션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뉴스와 교통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달하는 하늘나라 아나운서로서의 미션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나눠지는 말씀도 저의 말이 아니고 되게 부족하고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혹시나 말씀을 나눌 때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한 20년 정도 살아오시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1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장 1절에 요단강으로부터 지금 돌아오신 막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셔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통 어떤 뭐 대학을 이제 새로운 대학을 진학하게 되거나 첫 직장을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세컨 라이프가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고 그리고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잘하시는 세 가지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꼭대기로 하필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에게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을 그냥 본인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 너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잖아 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침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인간의 사형인 극형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 플랜을 아셨고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 세 가지 유혹으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플랜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본인의 미션을 달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러 기도하고 그리고 못하러 시간 들여서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기다리지 말고 너 방법대로 그리고 너의 그냥 경륜으로 경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뜻을 구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죠.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한번 그 기회를 잡아라고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죠. 근데 이 유혹을 보면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의 유혹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사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 본인의 생각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스럽고 돌이 떡이 되게 배고프니까 먹음직스러운 그 먹을 것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은 잘 아시지만 실패를 했죠. 그 유혹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비슷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결국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내의 말을 절대 들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권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뱀을 보자마자 얼른 달려가서 잡아먹었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굳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첫째 아담인 그 첫째 인류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시험을 겪으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를 유산으로 레거시로 남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네, 시험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테스팅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도 tempted, 유혹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결국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란 말이 결국은 죄로 이끌게 하는 달콤한 그런 유혹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면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동일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떡을 만들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을 막 마치시고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을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저도 이틀 한번 금식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이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미리 전부터 막 여러가지 음식 준비해놓고 오매불망 그 이틀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죠? 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먼저 기운을 차린 다음에 너의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사역을 이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음성이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같이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는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나오지만 똑같은 장면을 다룬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 그 유혹을 무찌르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배를 먼저 채우라는 그런 속삭임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예배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공예배를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하죠. 성경을 읽을 시간에 내가 봐야 될 다른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물론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영의 양식을 먼저 채움받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굶게 되면은 몸의 반응이 오잖아요. 영의 양식인 우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꾸 미루게 되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애씀이 우리 삶에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조건이 있죠. 네, 어떤 조건을 얘기하죠? 사단에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우리에게도 되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냥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죄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거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먼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고도 보암직도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암직 또한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좋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피조물이면서, 사실 피조물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흔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이, 그 성공의 기준을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외모가 될 수 있겠고, 재산이 될 수 있겠고, 명예가 될 수 있겠고, 한마디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이나 어떤 자동차나 우리가 취하려고자 하는 명예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눈에,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본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 다른 사람들도 이 순간에 별 다를 거 없이 이것을 선택해. 그러니까 너의 뜻대로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해도 괜찮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단이 준다는 그런 유혹에, 빚 좋은 개살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림 같은 집, 멋진 차, 그런 것들은 죽은 다음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금방 실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신께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보면 만몬의 신, 그러니까 돈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최고야. 근데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 돈을 잘 쓰고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죠. 결국에는 그런 돈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오류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그래서 두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감히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다살수 있습니까? 돈으로 다살수 있나요?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돈으로 결혼식 이렇게 하객을 사기도 한다는데 친구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돈을 아니면 나 자신을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유혹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만약에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수종 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시편 91편 상황과 맞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그런 오류 그런 잘못 해석한 인용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지금 사단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드니까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있으니까 많이 몰려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 그냥 세상에 짜잔하고 영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너의 방법대로 그 미션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의심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설마 죽겠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죽이실까?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이 들게끔 신뢰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 가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 13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잘 와닿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13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네, 잠시 동안만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내게 교묘하게 속임수로 예수님을 치명적인 그런 유혹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넘어오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니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만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은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유혹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극복하신 그 승리를 또 우리에게 주심이 위한 이 은혜를 우리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나비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나방과 나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름이 다르죠. 네, 나방과 나비. 네, 이름이 다릅니다. 생김새도 비슷하죠. 근데 나비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그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얻는다고 하고, 그리고 나방은 그냥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나비는 아침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그 새벽 이슬에 젖은 날개를 햇볕에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가 다 마를 때까지 가만히 잠잠히 햇볕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루를 날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방은 오직 자기 힘으로 일어나자마자 계속 날개짓을 해서 이 날개에 젖은 것을 말리려고 애쓰고 또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기 어쩜 한참 전부터 본인의 힘으로 막 파닥파닥 날려고 무한한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날면서 힘도 들고 본인이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세 지치고 금세 피곤함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날개짓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방이라고 합니다. 나비와 나방 중에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잠시 동안 정말 더 좋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나방보다는 나비가 취하는 방법을 우리도 동일하게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만히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에 살아갈,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그리고 그 시험과 욕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침에 정말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그리고 꼭 아침이 아니어도 처음 하루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루를 살아갈,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붙드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그 세상의 시험과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비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정말 잠잠히 앉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세상의 유혹